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모실 곳은 2025년 10월의 어느 날 저녁입니다. 서울의 평범한 치킨집인데요.
네, 서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이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갓 튀겨낸 닭고기 냄새,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목소리, 지극히 일상적인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의 한 테이블 풍경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한 남자가 맥주잔을 기울이며 아주 편안하게 웃고 있죠.
그리고 그의 맞은편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두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회장들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 검은 재킷의 남자가 바로 시가총액 5조 달러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기업 엔비디아를 이끄는 수장이자 세계 9위의 부호 젠슨 황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그날의 일정을 보면 그 소탈한 웃음이 좀 뭐랄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거든요.
사실 그날 일정표를 보면 정말 비현실적이죠. 젠슨 황은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정회, 즉 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거였습니다.
아, 아주 거물급 인사들이 모이는 자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무대에 올라서 블랙웰 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 이런 거대한 발표를 마친 직후였어요.
26만 장이요?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이 숫자의 무게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컴퓨터 부품을 많이 판다는 듯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 인프라를 통째로 구축할 수 있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컴퓨팅 파워를 의미하거든요.
와.
네. 국가 산업의 지형은 물론이고 글로벌 기술 패권의 향방을 좌우할 만한 거대한 결정이죠.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진 사람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동네 치킨집에서 그토록 평온할 수 있다는 건 그 간극이 참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토록 단단하고 여유롭게 만들었을까? 오늘 우리의 탐구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네, 아주 좋은 출발점입니다. 저희는 검사 출신이자 국회의원이었던 김경진 저자가 2020년 원단에 펴낸 책 젠슨 황 실리콘의 카이사르, 이 책의 13장 에필로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이 거대한 기업가의 본질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업가의 화려한 무용담을 기대하셨다면 오늘 심층 분석에서는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 여유로운 미소의 기원을 찾으려면 그가 걸어온 결코 순탄치 않았던 아주 가혹한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하거든요.
흔히 실리콘밸리의 거물이라고 하면 으레 떠오르는 그런 엘리트 코스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전혀 아닙니다. 9살이라는 아주 어린 나이에 낯선 나라 미국으로 보내진 한 소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밖에 안 된 나이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따뜻한 보호도 유창한 영어 실력도 없던 이 소년이 배정받은 곳은 켄터키주의 한 기숙학교였습니다. 말이 학교지 주변은 온통 문신을 한 거친 청소년들 뿐이었어요.
세상에, 말 그대로 약육강식의 생태계에 던져진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이 소년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방식입니다. 꽤 상징적인데요. 9살의 젠슨 황은 자신보다 훨씬 크고 거친, 심지어 글조차 읽지 못하는 문맹 룸메이트에게 글을 가르쳐줍니다. 아, 자신의 지적 능력을 생존의 도구이자 어떤 관계 맺기의 방식으로 활용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자신의 쓸모를 증명해서 스스로 보호막을 만든 셈이죠.
참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켄터키의 거친 기숙학교에서 살아남 이민자 소연과 실리콘의 카이사르라는 이 책의 거창한 제목 사이에는 꽤 큰 간극이 느껴지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저자는 왜 이 소년의 생존기를 로마 제국 황제에 빗대어 설명하는 걸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로마 제국이 가장 찬란하게 번성했던 시기의 권력 구조를 보면 그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아하, 로마의 절정기요?
네, 로마가 절정의 힘을 발휘할 때 제국을 이끌었던 핵심 인물들은 흥미롭게도 로마 토박의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구였죠?
히스파니아,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지역 출신이었던 트라야노스 황제나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던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같은 이들이었죠.
아하, 변방 출신들이었군요.
맞습니다. 이들은 제국의 변방에서 태어났기에 주류 기득권의 낡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자는 젠슨 황이 가진 폭발력의 근원을 바로 이 변방의 인재, 즉 아웃사이더로서의 정체성에서 찾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는 철저하게 주류 중심의 사회잖아요. 스탠포드나 MIT를 졸업한 소위 IT 귀족들이 인맥과 자본을 독점하는 견고한 리그인데.
그렇죠. 그들만의 리그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젠슨 왕은 오리곤 주립대학교를 졸업한 대만계 이민자였습니다. 완벽한 이방인이었죠.
네,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기존의 성공 방식에 너무 깊이 동화되어 있어서 오히려 새로운 궤도를 상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만드의 GPU를 그저 게임 화면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부품, 딱 이 정도로만 취급할 때 젠슨 황이 그것을 인공지능의 두뇌로 진화시킬 수 있었던 것도 결국 그가 주류의 시선에 갇혀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주 예리한 통찰입니다. 그 이방인의 시선이 기술의 용도를 재정의했다면 변방에서 생존해야만 했던 그 경험은 비즈니스 세계의 잔혹함을 견뎌내는 거대한 내성으로 작용했습니다.
내성이라는 단어가 확 와닿네요. 사실 창업 이후 엔비디아의 궤적은 결코 매끄럽지 않았잖아요.
매끄럽지 않은 정도가 아니었죠. 첫 제품은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당하며 참담한 실패를 겪었고 회사는 몇 번이나 파산의 문턱을 넘나들었습니다.
파산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의 분석가들은 그의 비전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고 쟁쟁한 경쟁자들은 그를 노골적으로 무시했죠. 켄터키 기숙학교에서의 생존 투쟁이 기업 경영이라는 무대로 장소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이 지점입니다. 생존 감각이 그토록 뛰어난 현실주의자라면 보통 시장의 반응에 누구보다 기민하게 대처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의 경영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젠슨 황은 모두가 쓸모없다고 조롱하던 쿠다, 이 쿠다라는 기술에 무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고집스럽게 투자합니다. 이거 엄청난 리스크 아닙니까?
이 부분은 쿠다라는 기술이 정확히 무엇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군요. 이게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든 게 아닙니다.
아,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군요.
네. 기존의 컴퓨터 두뇌인 CPU는 똑똑하지만 한 번에 하나의 계산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그래픽카드인 GPU는 덜 똑똑해도 수천 개의 코어가 동시에 계산을 해내죠.
화면에 수많은 픽셀을 동시에 칠해야 하니까 그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쿠다는 바로 이 수천 개의 GPU 코어에게 그래픽 작업이 아닌 일반적인 수학 연산과 프로그래밍을 명령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번역기이자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픽카드를 범용 컴퓨터로 바꿔놓은 마법이었죠.
그러니까 쿠다는 소수의 관리자만 있던 공장에 수천 명의 작업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무전기를 쥐어준 셈이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딱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무전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제가 투자자라도 정말 분통이 터졌을 것 같습니다. 당장의 주력 고객인 게이머들은 화면만 잘 나오면 그만이지 그 칩으로 복잡한 수학 계산을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전혀 없죠. 당시 게이머들에게는 완벽하게 불필요한 기능이었습니다.
게이머들은 원하지도 않고 투자자들은 마진이 떨어진다고 분기마다 실적 압박을 해대는데 10년치 자본을 여기에 쏟아부었다. 이건 기업가로서 선견지명이 아니라 거의 회사의 존폐를 건 도박 아닙니까?
남들이 보기엔 완전히 도박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리스크를 견딜 수 있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컴퓨팅 패러다임의 미래에 대한 그의 확신에 있습니다.
단순한 예상이 아니라 확신이었군요.
네, 거의 물리법칙 수준의 확신이 있었어요. 데이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세상에서는 CPU의 순차적 연산만으로는 언젠가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는 걸 계산해낸 겁니다.
아, 언젠가는 길이 막힐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막대한 데이터를 병렬로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 없이는 미래의 컴퓨팅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그 인과관계를 꿰뚫어 본 거죠. 월스트리트가 다음 분기에 마진율을 계산할 때 그는 10년 뒤에 데이터 인프라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뒤를요? 정말 고독한 시간이었겠네요.
그리고 그 고독한 인내가 세상을 뒤집은 순간이 바로 2012년에 찾아옵니다.
2012년이라면 그 유명한 알렉스넷이 등장한 해군요. 인공지능 역사에서 일종의 빅뱅 같은 사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지 인식 경연 대회에서 알렉스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이 기존의 방식을 압도하며 우승을 차지합니다. 인간의 시각신경망을 모방한 이 복잡한 모델을 훈련시키려면 엄청난 양의 동시다발적인 계산이 필요했습니다.
CPU로는 턱도 없었겠네요.
CPU로는 몇 달이 걸려도 불가능한 작업이었죠. 그런데 연구진이 젠슨 황이 10년 동안 온갖 조롱을 받으며 만들어둔 GPU와 쿠다 플랫폼 위에 알렉스넷을 올려넣자 마법처럼 단 며칠 만에 학습이 끝난 겁니다.
와, 며칠 만에요?
네,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던 그 인프라가 세상이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는 정확히 그 순간 유일무이한 동화줄이 되어 빛을 발한 겁니다.
남들이 비웃을 때 미래의 고속도로를 미리 깔아두었고 마침내 시대의 자동차들이 그 위로 달려들기 시작한 거네요?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비웃음, 내부의 반발, 그리고 10년이라는 기약 없는 시간. 이 모든 압박을 버텨낸 젠슨 황 내면의 동력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지점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저자 김경진은 이 질문에 대해 아주 독특한 두 가지 일화를 제시합니다.
어떤 일화들인가요?
첫 번째 일화는 젠슨 황이 젊은 CEO 시절 당시 회사의 운명을 쥐고 있던 최대 고객사죠. 일본의 세가 임원들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아, 유명한 게임 회사 세가 말씀이시군요.
네. 엔비디아가 세가에 콘솔 게임기를 위해 개발하던 칩이 기술적 방향을 완전히 잘못 잡아서 완벽한 실패작이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회사가 망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 지점의 인과관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보통의 스타트업 CEO라면, 아니 대부분의 기업가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든 결함을 숨기거나 포장하려 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든 시간을 벌면서 몰래 수정하려 하거나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찾겠죠.
네. 왜냐하면 실패를 자인하는 순간 계약은 파기될 것이고 회사는 당장 파산 절차를 밟게 될 테니까요.
그렇죠. 당장 최대 고객사에게 우리 칩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계약 해지는 물론이고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텐데요. 투자자들은 다 떠나고 CEO 자리에서도 쫓겨나는 게 뻔한 수순 아닙니까?
그런데 젠슨 황은 세가 경영진을 찾아가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공개를 했죠?
우리가 개발 중인 칩의 아키텍처는 틀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칩뿐만 아니라 세가의 새로운 게임기 프로젝트도 망칩니다. 이렇게 자신의 기술적 실패를 가감없이 시인한 겁니다.
아니,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계약을 완수할 능력이 없지만 엔비디아가 파산하지 않도록 당초 약속했던 개발 대금은 모두 지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덧붙였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기업의 언어로는 너무나 뻔뻔하고 비상식적인 요구 아닙니까? 대체 어떻게 그 회의실에서 살아남아 투자를 받아낼 수 있었던 겁니까?
그게 바로 투명성이 만들어내는 기적 같은 역설입니다. 젠슨 황의 그 자인할 정도의 솔직함 덕분에 세가는 닉지 않게 다른 대안을 찾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아, 오히려 세가를 살려준 셈이 된 거군요. 있다는 거였네요.
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진단하고 숨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강렬한 신뢰가 형성된 거죠. 결국 그 신뢰가 바탕이 되어 세가는 엔비디아에 자금을 지원했고 엔비디아는 그 자금으로 기사회생하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순간 끝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투명하게 인정해야만 다음 단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군요. 이와 맞닿아 있는 두 번째 일화도 꽤 상징적입니다.
네, 이번엔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현재 전 세계 인공지능 생태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오픈 AI. 이 회사의 최초의 인공지능용 슈퍼컴퓨터를 전달하던 날의 풍경입니다.
그 사진 저도 봤습니다.
네, 그 거대한 장비를 환갑이 다 된 나이에 시가총액 수조 달러 기업 수장이 직접 오픈 AI 사무실까지 들고 배달을 갔습니다. 거물들의 과시욕이나 권위의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장면.
정말 그렇더라고요. 자신이 직접 사인까지 해서 배달하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서 저자는 세가 회의실에서의 참혹한 고백과 오픈 AI로 향한 소탈한 배달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냅니다. 바로 젠슨 황 본인이 조직 문화의 핵심으로 삼는 지적 정직함이라는 개념입니다.
지적 정직함? 꽤 철학적인 용어인데 이게 기술 기업과 만나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매우 실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기술의 세계에서는 내 자존심이나 내가 과거에 이룩한 성공 방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물리 법칙과 데이터 그리고 작동하는 결과만이 진실이죠.
철저하게 객관적인 팩트만 남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적 정직함이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속이지 않는 것. 자신이 설계한 방향이 틀렸다는 데이터가 나오면 그 즉시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는 용기를 뜻합니다.
하리가 다르게 패러다임이 뒤집히는 테크 산업에서는 정말 중요한 덕목이겠네요.
그럼요. 경영자의 자아가 기술적 진실보다 앞서는 순간 그 기업은 죽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아키텍처에 자신의 정체성을 묶어두는 순간 새로운 혁신을 수용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거죠.
내가 예전에 이 방식으로 성공했으니까 무조건 이게 맞아 라고 고집하는 순간 끝난다는 거군요.
네. 새해가 앞에서의 고백은 자신의 기술적 실패를 정직하게 직시한 결과였고 OpenAI의 배달은 자신이 이룬 부와 명성이라는 껍데기에 매몰되지 않고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을 향한 순수한 존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 그 말씀을 들으니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지적 정직함이야말로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절실한 생존 기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사실 어제까지 완벽하게 작동했던 지식이나 정답이 오늘 아침에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이 발표되면 순식간에 낡은 오답으로 전락해버리는 숨가쁜 세상이잖아요.
맞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죠.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식이 언제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자아의 저항을 이겨내는 투명함이 없다면 변화의 파도를 타긴커녕 그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고 말겠죠.
정확한 통찰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이 깊이 있는 분석을 내놓은 저자 김경진의 배경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저자분의 이력이 꽤 독특하더라고요.
네, 그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 그리고 법과 정책을 다루던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평생 인건사회의 규범을 다루던 문과 출신의 전문가가 왜 갑자기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과 이야기, 그것도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CEO의 철학에 천착했을까요?
글쎄요. 보통 정책가들이 인공지능을 다루면 법적 규제나 산업 육성책 같은 좀 거시적인 주제를 다루기 마련인데 유독 인간 젠슨 황의 내면에 집중했단 말이죠.
저자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인공지능 혁명을 단순한 새로운 도구의 등장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도구가 아니면 어떤 걸로 본 걸까요?
이것은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처럼 인간사회의 구조와 법 그리고 삶의 방식 전체를 뒤흔드는 문명의 전환입니다. 기계가 인간의 지적노동을 빠르게 대체해가는 이 거대한 전환기에는 역설적으로 무엇이 인간을 생존하게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아, 기계가 발달할수록 오히려 인간의 본질을 묻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해답을 기술의 스펙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 하는 인간 고유의 태도, 즉 지적 정직함에서 찾은 것입니다.
기술 혁명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미덕인 정직함과 유연함을 떠내들었다는 것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 맥락에서 젠슨 황이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생들에게 남겼던 연설이 다시금 떠오르네요.
아,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최고의 지성들에게 그가 던진 조언은 놀랍도록 직설적이고 거칠었잖아요. 달려라, 걷지 말고, 먹이를 찾아 달리든 먹이가 되지 않으려고 달리든.
들으면 섬뜩할 정도로 냉혹한 말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문명 전환기를 바라보는 그의 지적 정직함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과거의 산업혁명기에 기계의 등장을 외면했던 이들이 어떻게 도태되었는지를 역사는 분명히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 재편할 새로운 세상이라는 거대한 문 앞에 서 있고 그 문은 이미 활짝 열렸습니다.
닫을 수 없는 문이군요.
네, 적응하여 진화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방식에 머물다 도태될 것인가. 걷거나 머뭇거릴 여유는 없다는 경고이자 생존을 향해 끊임없이 움직이라는 축구입니다.
결국 열린 문턱을 넘어설지 말지는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선택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죠.
대만의 뜨거운 햇살 아래 태어나 말도 통하지 않는 켄터키의 거친 학교에 던져졌던 소년. 그는 기성의 규칙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낯설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없는 파산 위기와 조롱 속에서도 자신의 실패를 지적으로 정직하게 마주했죠.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10년 뒤의 미래에 자본과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젠슨 황처럼 시가총액 수조 달러의 거대 기업을 세우거나 세계의 패권을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궤적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출해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고 내가 가진 무기가 낡아 보일 때 자존심을 내려놓고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 그리고 당장의 보상이 없더라도 다가올 변화를 묵묵히 준비하는 인내심, 그것이 바로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핵심이 아닐까 싶네요.
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장착해야 할 새로운 시대의 생존 무기입니다.
오늘 이 긴 탐구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쓸모없다며 외면하고 비웃을 때 젠슨 황은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묵묵히 견디며 미래 인프라인 쿠다를 만들어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긴 시간이었죠.
세상의 문법이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지금, 타인의 시선이나 당장의 수익표에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조용히 다듬어가고 있는 여러분만의 쿠다는 과연 무엇입니까? 10년 뒤 변화의 파도가 덮쳐오는 바로 그 순간, 찬란하게 빛을 발할 여러분만의 알렉스넷을 맞이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디로 달려가야 할까요?
그 질문이야말로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가장 묵직하고 실존적인 화두일 것입니다.
저자가 책의 에필로그에 남긴 마지막 문장으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듣겠습니다. 이 차분한 시간 속에서 여러분의 내일을 설계하는 작은 단서를 발견하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역사는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 역사의 일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고뇌하며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김경진 변호사가 제공합니다.